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총선 참패 후에 국민의힘 3040 낙선자들이 여권 쇄신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전 후보 만나보겠고요.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후보 가운데 한 분이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이자 절기상 고구인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유환님, 통영인데 바닷바람이 상쾌하네요. 나라도 상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도 상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2500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날씨처럼 정치 경제도 화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 남겨주셨고요. 수호천사님, 오늘도 시선집중 출근길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는 시선집중으로 내 정치 지식의 모든 것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수호천사님이 시선집중의 수호천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알권리님, 보험 권유 전화 말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공감되지? 아우.
그래도 감사하다. 네, 공이 뜨는 번호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청취율 조사 받으려고.
쓸데없는 전화 진짜 많이 오죠. 네.
네, 그리고 이지현님, 저는 항상 오후에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오늘은 아예 소풍 도시락 싸느라 실시간 청취합니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삐딱선 정신 만세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소풍철인가요?
뭐 소풍은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소풍을 앞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즐거울까요?
도시락 싸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그건 모르겠고. 네. 아이가 중요합니다. 네.
아, 제이비 안 싸주셨어요, 도시락?
싸주죠, 안 싸주죠.
오호. 네, 아무튼 오늘 다행히 미세먼지도 어제보단 덜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의 소풍이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또 오늘도 소개되신 분들에게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요즘도
많이 소통해 주세요.
요즘도 소풍 가면 보물찾기 이런 거 하나요?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시선집중 봄소풍 가요?
갈까요?
아니요.
제주도 갈까요?
아, 제주도로 방송하러 가는 건 좋아요.
네, 비용 각자 부담.
아, 방송하러 가면 방송국에서 내주겠죠.
아, 그 좋은
아이템 발굴.
네.
알겠습니다. 아이템 발굴 해야 되겠어요. 네. 자, 9347님, 요즘 쑥을 따다가 쑥떡을 해먹으니 참 맛있네요.
아,
두
그렇죠.
분께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저희는 요 말씀만으로도 이미 쑥떡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쑥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쑥국도 맛있죠. 네.
JB는 안 맛있어하는 게 무엇이냐는 물음도 있네요.
없습니다.
네. 아, 봄, 아, 진짜 봄도 됐고, 주말이니까 저희도 한번 쑥떡 사먹도록 하죠. 저는 쑥을 네. 따러 갈 시간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9347님. 자, JB타임즈 아침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제3의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보도. 내용 전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라인이 뭐 김건희 라인이네, 뭐 용산에 새 간신이 있네 등등 온갖 설과 추측과 주장이 난무했는데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을 때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고사하면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어떤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찬 회동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6일
저녁이라는 겁니다.
네.
4시간 정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은 심야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10시, 11시쯤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보도가 처음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 17일 새벽 5시 26분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을 흘렸다라는 그림. 왜 그러냐면 만찬 회동이 끝난 시점부터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첫 보도가 나온 시점으로 딱 하면은 몇 시간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그림엔 빈 시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에게 의사를 타진한 시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 기용 보도를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을 접촉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첫째, 박영선 전 장관한테 거절당한 다음에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면 굳이 검토 사실을 흘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보도 딱 나오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 박영선 전 장관에게 제안한 적이 아예 없었고 그 다음날 새벽 보도는 그냥 떠보기용 흘리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건 도대체 목적이 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라는 보도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간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주를 한다면 상식적인 이해는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애당초 홍준표 시장을 만난 건 총리직 제안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만났고 박영선 전 장관에게 총리직 제안한 건 별도 트랙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홍준표 시장과의 만찬 시점에서 박영선 총리 카드는 살아있었고 몇 시간 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적극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굳이 홍준표 시장한테 총리 추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일단 총리 추천했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도 일단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냥 여벌로 추천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짚을 이유조차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어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리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니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어지러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치권, 언론, 나아가 국민이 인사에 관심을 쏟은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인적쇄신이 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확인했습니다. 뭘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정쇄신 의지가 없음을 절반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의 당선인에게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죠.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 방향은 옳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합니다. 한 당선인이 전하기를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통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라고 한겨레 기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그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전해진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 그리고 참모회의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정황이 겹치고 있고 그 정황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인데 더 이상 인사가 관심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누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인사를 중시했던 이유는 정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언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용하느냐. 그래서 정말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 국정세신 기조가 좀 바뀌는 것이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당선인에게 전화 걸어서 했다라는 발언을 보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지금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반박도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홍준표 시장만 만난 건 아니고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당선자들을 지금 비공개로 만나서 인적쇄신과 수습 방안들에 대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졌다. 이런 TV조선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보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촌철님들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149님. 시선 집중이 어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점점 추리 프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자영님. 제이비 탐정 같아요. 뭐가 이렇게 불투명한가요?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나오는 현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하던 저도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헤어님은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날을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세월호 10주기 아니었나요 그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담쟁이 넝쿨님. 정치인과 화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림 그린다라는 겁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
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전평이 많죠. 그리고 밍밍 대사님. 국무총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또 방송에서 추천했더라고요. 총리로.
네, 그 두 사람이 방송 고정 패널로 같이 출연하고 이런 연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가요?
아니 뭐 나름 직원도 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아니, 생각하면 뭐 이렇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용산발 그 하마평만 해도 지금 정신이 어지러워 죽겠는데 다른 요인은 뺍시다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과연 이 하마평 중에 답이 있을 것이냐? 뭐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주 뭐 오늘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있었지만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했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의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저격이 더욱 눈길을 끄는 건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만찬 회동을 한 뒤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제 오후에 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교안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네. 총선을 말아먹고 퇴출됐을 때 그 뒤에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한동훈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요? 소설들 그만 쓰시라. 이 얘기는 결국 윤심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떠났다 이런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썼으니까요.
이미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이미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진단을 변경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강화하는 게 어제의 저격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인데요. 어제 채널A 유튜브 채널이죠.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네. 했습니다. 원래 이 배터리를 처음에 사면 완전히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라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주자.
네. 뭐 세월은 무쇠도 녹이는 법이니까 조정은 위원 말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푹 쉬고 돌아오면 폐쇄자가 복위세자가 될 수도 있을 거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특히나 그 시간 동안 주상전화의 권위가 떨어진다면 더더욱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빠져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와서 자신의 복권을 꾀하려면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이 아니라 대척점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귀환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 떨어져 있다면 이 차별화의 길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 간의 관계에 한정된 얘기고 자 차별화를 하면 국민이 그렇게 봐줄 것이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통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지연 님이 홍준표 시장은 혼자 왕이 다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우리 단골촌철 님이신데 임금님규의 캔디 님은 홍준표 시장도 시선 집중 패널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무꾼 정신이 투철합니다. 저희 JB타임즈가 자랑하는 정신이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투철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나무꾼 정신을 갖다 대는 게 맞는 건가?
한 명만 계속 네. 집중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약간 홍준표 시장의 페북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패배 원인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롯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하면 너 때문에 졌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여당이 총선 백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배 원인이 분석이 될 텐데 그럼 과연 여기에 다른 이유는 안 실릴 것인가?
백서는 홍준표 시장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실리는 이유와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이유가 좀 차이가 있다면 당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이렇게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오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대학에 정부가 정원 100명을 더 늘릴 수 있게 증원을 해줬다면
네.
그러니까 100명의 50%인 50명만 그러니까 증원해도 되게 해달라.
네.
50명을 할 수도 있고 60명을 할 수도 있고 70명을 할 수도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자율권을 달라.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내년에는. 자,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9일 중앙사고대책본부 바로 오늘이죠.
네.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짚을 점이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정부가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전선이 정부 대 의사에서 대학 본부 대 의사로 전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죠? 응? 이
네.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수용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공의 등등이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공의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정부가 가질 수 있겠죠. 자, 이거저것 떠나서 이게 정말로 하나의 대안이 돼서 전공의들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상황이 타개가 된다면 마다할 이유,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짚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총장들의 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에 한해서 1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걸 전공의 등등이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체크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정부 주도하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짚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뭐 도사님은 도사 1977님은 해결만 되면 좋죠.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담아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